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정점에 달했다며 미국은 북한이 마지막 단계를 밟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안보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정책적 관점에서 북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이어 북한 정권이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와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지만 군사력도 여전히 대북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는 미얀마에서 지난 8월부터 일어난 유혈 사태로 약 60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며 이들은 현지 난민 캠프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난민 캠프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돼 있는 데다 불결하고 식량 공급과 위생 상태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주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 중 58%가 어린이들이며 이들은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는 로힝야족 난민 어린이들이 봐서는 안 될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민들이 깨끗한 물과 음식, 위생과 보건용품 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민주군은 오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의 상징적 수도였던 시리아 라카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타살 실로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오늘 열린 라카 해방 기념 행사에서 이는 IS에 대한 역사적 승리이며 IS는 처참히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라카의 행정과 관리를 민간에 연계했으며 계속해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는 2014년 라카를 장악한 이래 이 도시를 근거지로 각종 테러와 군사작전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일부 IS 세력은 인근 유프라테스강 계곡 남쪽과 동부 데이르 엘즈르 주변에 은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 지도부가 시리아 라카를 빼앗긴 뒤 터키로 잠입했다고 국제감시단체가 어제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IS 지휘부 일부가 지난 몇 주간 자신들의 상징적 수도였던 시리아 라카와 디에르 엘조르 등에서 터키로 피신했다며 이들은 피신을 위해 2만에서 3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정확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터키 정부 역시 아직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민주군은 지난 17일 라카 전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최근 미국 정치 상황을 우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한 민주당 후보 유세장에서 분열과 공포의 정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과거 분열의 정치를 예로 들며 지금은 21세기이지 19세기가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같은 날 열린 한 토론회에서 편협함과 백인 우월주의는 어떤 형태든 미국의 신념에 반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폭력 사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밝혀 비난을 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900만 명이 대기와 수질, 토양오염과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의학 전문단체인 랜싯 환경보건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사망자 6명 중 1명에 달하는 90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대기오염으로 숨진 사람이 6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8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으로 숨진 사람은 8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완성한 단계에 있다고 미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And it is the case that they are close enough now in their capabilities that from a U.S. policy perspective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핵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같은 자금 유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미국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은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무력보다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미국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3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공격 능력이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이 목표 달성 과정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몇 달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t is the case that they are close enough now in their capabilities that from a U.S. policy perspective
폼페오 국장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안보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현재 이런 능력을 갖추기까지 충분히 근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책적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5년 전과 비교해 이런 능력에 근접했고 5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남은 시간이 몇 달이 됐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김정은이 이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갖춤에 따라 영내에서 핵 확산 위험이 생기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So yes, we're deeply aware of the proliferation risks and working diligently both to deny the incentive.
주변국들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 능력을 갖추려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국장은 또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enormous U.S. interests in South Korea, in Japan, and in Asia as well. And so we shouldn't just focus solely on this ICBM threat.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다른 핵 프로그램 요소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큰 위협이 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He has shown a willingness to use it at a pretty robust level, although not a level yet that I would describe as a catastrophic attack.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이버 공격은 핵무기를 비롯한 다른 무기 체계와 비교해 매우 적은 비용이 든다며 가격 대비 영향력 측면에서 사이버 공격에 투자해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 수사 당국은 해외 파트너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북한 사이버 범죄 식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ransomware attacks and cyber attacks on banks around the world are producing a funding stream for that country.
블루멘탈 의원은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전 세계 은행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핵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자금을 모으고 있다며 이 같은 자금 원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핵 야욕을 막기 위해 석탄, 노동력, 섬유 등의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통한 북한의 추가 자금원에 초점을 맞춰 해당 자금을 추적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t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efforts to sanction exports of coal, labor, textiles and other products in order to
이어 단호한 표현은 단호한 행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런 행위엔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콧 스미스 미 연방수사국 사이버수사부 부국장은 이에 대해 미국은 해외 파트너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범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eah,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foreign partners in information sharing wherever possible when we're able to assist them in identifying these types of criminal activities.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이 요청할 때마다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 작전 또한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크랩스 국토안보부 차관대행 역시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미국 정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한 국제 문제라며 현재 공격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not just 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This is an international problem.
블루멘탈 의원은 그러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충분하다는 인식에 만족할 수 없다며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I'm not fully satisfied with the idea that those forward-oriented measures of action are sufficient. I think we need action here and now.
블루멘탈 의원은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과 타이완 은행에서 6천만 달러 강탈을 시도한 해킹에도 북한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북한 연간 수출액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하와이주가 오는 12월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은 하와이가 처음입니다. 토비 클레어몬트 하와이 비상관리청 부청장은 1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핵 공격에 수반되는 전자기파 영향, 방사능 낙진 등 다양한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어몬트 부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토비 클레어몬트 부청장님, 하와이 비상관리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We are responsible and accountable to the governor to protect the people of Hawaii. And basically, that means
비상관리청은 하와이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이렌과 라디오와 같은 경보 체계를 준비하고 공공 대응 전략을 세우며 국방부와 조율하죠. 만일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이 하와이 방향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판단하면 비상관리청은 라디오와 TV를 통해 주민들에게 행동 수칙을 전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훈련, 시험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상 사이렌을 동원한 주민들의 대피 훈련이 곧 시작될 예정이죠.
They'll occur every month on the first working day of the month and it'll go statewide. So the public will know when it's going to happen and they can listen.
예, 12월부터 시작합니다. 매달 첫 근무일에 하와이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데 15분 정도 진행됩니다. 하와이주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이렌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지진과 해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같은 사이렌 체계를 이용하지만 지진과 해일 때와는 다른 경보음이 울릴 겁니다.
하와이에서는 30년 만에 핵공격 대피 훈련이 다시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We did it up until the early 1990s. We did it every month. And we stopped because the Soviet Union and the Cold War kind of went away. And we lowered our level.
하와이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 매달 핵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도 훈련을 중단하고 준비 태세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 위협이 다시 부상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의존하는 이 체계를 되살리는 겁니다. 북한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와이, 괌, 북 마리아나 제도가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와이가 취하는 조치는 괌도 실시합니다.
하와이 비상관리청은 올해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We met with the governor, and the governor felt it was prudent to begin long-range planning. And so we began.
하와이 주지사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중하겠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비상관리청이 올해 1월부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One is to get inside. In other words, to seek protective shelter. The second is to stay inside.
실내로 들어가고 실내에 머물고 방송을 청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하고 방사능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고 주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시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주민들은 대피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Estimated launch to impact is about 20 minutes.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will notify us of the launch and the possible risk to Hawaii within 5 minutes.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하와이에 도달하기까지 20분이 걸립니다. 미사일이 하와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미 태평양 사령부가 알려주기까지 5분이 걸리고 하와이 비상관리청이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또 5분이 걸리죠. 사이렌, 라디오, TV, 휴대폰 등을 통해 알립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은 대피하기까지 10분에서 12분이 있습니다.
핵공격 시에 전자기파가 생성돼 전자기기가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핵공격 뒤 어떻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십니까?
We tend to term the period prior to the detonation of a weapon as left of boom. And after the
핵 공격 이전 기간을 우리는 폭발의 왼쪽, 핵 공격 이후 기간을 폭발의 오른쪽이라고 부릅니다. 폭발의 왼쪽에는 모든 통신 시설이 온전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지시 사항을 알려주고 주민들끼리도 교신할 수 있습니다. 폭발의 오른쪽으로 가면 많은 통신 설비들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그때 비상관리청은 주민들에게 방송하고 핵심 기반 시설들과 통신할 수 있는 비상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화되어 있고 보호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낙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Well, nuclear fallout again depends upon the yield of the weapon, how big of a weapon it is, where it was detonated, you know, in the air.
방사능 낙진의 규모는 핵무기의 크기, 폭발이 공중에서 이루어졌는지, 땅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바람이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방향만 맞으면 낙진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바다로 쓸려갈 수 있죠. 방사능 수치를 계산하는 체계가 하와이 전역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지역은 낙진이 전혀 없고 어떤 지역에서는 대피소에서 공격 후 몇 시간 만에 나올 수 있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죠. 만일 낙진이 심하면 주민들에게 일주일까지도 대피소에 머물 것을 당부할 수도 있습니다. 핵 공격 이후에는 아무리 길어도 14일만 대피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그 정도 분량의 비상용품과 식량을 준비해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방사능 낙진은 이보다 훨씬 빨리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We govern the risk as low. And that doesn't mean low in terms of the likelihood of an attack. It means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의 요격 기술, 북한의 미사일 기술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 실제로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We've had plans at various levels since 2009, and that began when DPRK began launching things into Earth orbit and.
아닙니다. 우리는 2009년부터 다양한 단계에서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하고 미사일 잔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하와이 주민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부터였죠. 위협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응해 준비태세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의 대비책은 비상관리청이 주도했고 주민들은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기술력이 늘고 있어서 우리도 준비태세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연방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지시 사항을 받고 계십니까?
Not directly. We interact with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rough the U.S. Pacific Command, which is located here in Hawaii, and that is the combatant.
직접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를 거쳐서 연락하죠. 태평양 사령부와는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시가 내려옵니까?
We choose not to talk about because it's just not wise. A system that gets put into place and advertised as a system.
일부는 민감한 기밀 정보고 일부는 공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기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전 배치된 체계를 공개하면 이 체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군의 군사 행동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비 클레어몬트 하와이 비상관리청 부청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하와이주의 대비 태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특별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 때문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중무장한 병력과 화력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인 현장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오늘도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가 왜 특별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들 예외 없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했었고요. 이어 1960년에 대통령 자격으로 방문한 게 처음입니다. 이어 린든 존슨,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아들 부시,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방한 일정에는 늘 비무장지대 방문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상호 험담을 주고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지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비무장지대 방문 찬성과 반대쪽 논리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찬성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는 경고를 보내고 한국에는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뿐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이 이번처럼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방한 직전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런 부시 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결국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시 대통령은 남북 간 협력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도라선 역을 방문했고요. 연설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면 뭘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는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한국에는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령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비무장지대 방문 중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북한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4월 방한 중 찾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은 내 얼굴에서 결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방문을 일정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의 대북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문 일정에서 제외한다면 대북 경고나 위협보다는 좀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가 북한에 대한 국제법정 회부가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진흥재단 연구원은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한 UN의 결정을 상기시켰습니다.
Making sure we remember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I think that we have forgotten what the committee of inquiry.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루지에로 연구원은 19일 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014년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안보리가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안보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최근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한 것은 중요한 단계를 밟은 것이지만 노동자 수익금이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단지 노동자 숫자에 제한선을 두는 데 그친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한선을 둘 게 아니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전면 금지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 8월 채택한 2371호를 통해 북한 국적자에 대한 추가 노동자 비자 발급을 금지했고 한 달 뒤 채택된 2375호는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갱신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중국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firmly believe that going after the banks and Chinese banks that see themselves as global banks, they will not like the reputation hit.
중국 은행들이 스스로를 국제적인 은행으로 인식해 평판이 깎이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The political part and the economic part. On the political part, it's clear that they have lost whatever.
중국의 영향력은 정치와 경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정치적 영향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이후 사실상 끝난 것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력은 북한이 교역의 85에서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크게 남아있으며 이 때문에 지금보다도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루지에로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 행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법무부와 재무부가 6개의 조치를 내놨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 조치 모두 중국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중국인이나 중국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이뤄지진 않았다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만큼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st month, the United States imposed, you may have noticed this, a very aggressive and unusually far-reaching.
이번 행정명령이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고 유엔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 권한도 부여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며 이례적으로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권한에도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제재하길 꺼렸던 과거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관점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로젠버그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점차 북한 경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The current regime against North Korea has been in place for about a decade. And until last year, it focused quite narrowly on targeting proliferation materials and networks as well.
지난 10여 년간 대북 제재는 핵 물질에 대한 확산 방지와 확산과 관련된 금융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지난해부터는 유엔과 미국의 독자 제재가 경제와 일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북한산 석탄 등 광물과 해산물, 섬유 구매와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 막히고 일부 상품에 대한 북한 판매가 금지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군사적 방안보다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미국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공개된 미국의 N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북한을 당면한 최대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같은 조사 때 41%보다 13%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53%, 민주당 지지자 55%, 무당파층 53% 등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이은 최대 위협으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19%, 러시아 14%, 중국 6%, 이란 4% 순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를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이 64%로 지난 7월에 59%에서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군사적 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2%로 7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줄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80%, 무당파층에서는 60%가 미국이 외교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46%만 외교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은 40%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90%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긍정적인 입장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 83%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부정적 반응은 16%에 그쳐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5,047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바레인이 UN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에 비교적 우호적이던 미얀마는 사상 첫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바레인이 2375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이행 보고서 목록에 따르면 바레인은 지난 11일 270호와 2371호 등 기존 결의를 하나로 묶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375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제유와 원유 공급에 연간 상한선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산유국인 바레인이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19일 현재 바레인의 이행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375호 이행보고서에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2월 10일로 바레인은 약 50일 앞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375호보다 약 한 달 앞서 채택된 2371호 이행보고서의 경우 쿠웨이트가 가장 빨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행보고서에 자국 주재 북한 대사의 추방 사실을 알리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채택된 2321호의 경우 한국이 가장 빠른 제출국이었고 지난해 4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2270호는 모나코가 제일 먼저 이행보고서를 냈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우호국인 미얀마의 이행보고서 제출 사실도 위원회 이행보고서 목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6일 2270호와 2321호, 2371호를 통합한 이행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가 이행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얀마를 방문해서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 등을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VOA에 윤 특별대표의 미얀마 방문이 대북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얀마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1983년 북한이 자국에서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을 노린 테러 사건을 벌인 직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외교 관계를 복원한 이후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지난 2013년 미얀마 군 관계자 2명과 기관 2곳을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제재했으며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위장회사가 미사일용 부품을 구매할 때 미얀마가 이를 중간에서 대행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일본으로부터 미사일용 관측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사들이는데 미얀마 회사가 관여했고 같은 해 북한이 제3국에 수출하려다 일본 정부에 압류된 합금 막대기 5개는 최종 목적지가 미얀마로 밝혀졌었습니다. 2011년에는 북한 미사일 부품 등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미얀마로 향하다 북한으로 회항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16일 현재 2371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미얀마를 포함해 3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채택된 2321호와 2270호 이행보고서는 각각 83개 나라와 99개 나라가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인 노동 허가와 대북 합작 사업이 금지되며 교역 금지 품목이 대북 확대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18일 최근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대한 이행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북한인에 대한 취업 허가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북한 개인이나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합작 사업과 협력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관련 사업의 경우 오는 1월 9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제재를 통해 대북 교역 품목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응축액과 액화 천연가스, 정유 제품의 대북 수출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달 채택된 유엔 결의 2375호는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유 제품을 연간 200만 배럴까지 허용하기로 했지만 스위스는 전혀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위스 정부는 북한을 향하거나 북한에서 떠난 화물 그리고 북한 선박과 주고받은 화물 취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러한 선박들의 도움을 주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성명을 통해 유엔 결의 이행에 따라 다시 한번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며 발효 시기는 18일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지평리 동상 제막식이 이번 주에 경기도 의정부의 2사단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2사단 본부가 있는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을 햇살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참전용사 동상 위로 반짝입니다. 동상 위엔 6.25전쟁 때 중공군을 격퇴하고 전세를 전환한 전투로 유명한 지평리 전투와 2사단의 역사를 기리는 사진들이 보입니다. 양옆으로는 많은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최초의 연합사단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한 군대 혼합사단인 미한 연합사단 본부가 있는 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2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 지평리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주한미군의 세 번째 복무 중인 스콧 맥힌 2사단장은 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 과거의 영광을 기리고 미래의 영감을 불어넣는다는 표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s we become ready to turn 100 years old this month, our motto for this celebration is honoring our past and inspiring our future.
이런 표어에 맞춰 다양한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이날 지평리 동상 제막식도 그 일환이란 설명입니다.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미국 2사단 23연대 전투부대와 중공군이 경기도 양평의 지평리에서 벌인 전투입니다.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인 윌리엄 알렉산더 2사단 박물관장은 지평리 전투가 미군과 프랑스 부대, 여기에 배속된 한국군 등 동맹이 연합해 중공군에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statue and these brave soldiers represent all that's great and good of the ROC US alliance. 캅시 캅시다.
지평리 전투는 5,400명에 불과한 연합군이 4만에서 9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공군에 승리하며 전세를 뒤집어 6.25 전쟁의 전환점이 된 기념비적 전투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공군은 당시 파죽지세로 남하에 서울을 빼앗고 이남 지역으로 미 연합군을 압박했었습니다. 알렉산더 관장은 당시 무적으로 보였던 중공군의 승리를 거두면서 미 8군의 사기 진작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미 8군은 이를 바탕으로 킬리와 리퍼 작전 등을 통해 서울과 임진강을 재탈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is statue represents the sacrifice and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War.
지평리 전투 기념 동상은 한국 전쟁의 희생과 전환, 강력한 미 동맹의 위대함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평리 전투 기념 동상은 한국의 조각가 방주혁 씨가 한미 동맹의 위대함과 주한미군의 감사함을 표시하는 취지에서 직접 제작해 미 2사단에 기증했습니다. 사람 실물 크기의 동상은 군복을 입은 병사가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깃대를 쥔 채 오른손은 엄지를 위로 치켜 올리고 있습니다. 방 씨는 이 엄지척은 현재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구사하는 엄지를 치켜 올리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지평리 전투에서 프랑스 부대에 배속돼 직접 참전했던 100여 명의 한국군 참전용사 가운데 박동화 씨 등 두 명이 참석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그야말로 참 아마 세상에서 그렇게 거의 험악했던 전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개 연대를 중공군, 인민군 어렵게 사단이 포위돼가지고서 저 밤만 되면은 그 막 아저의 초저녁 반쯤 하룻밤에 두 번 세 번 공격을 오고 그랬거든요.
박 씨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한국군 100명 가운데 90명이 생존했다며 미군과 프랑스군 지휘관들의 훌륭한 지도력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그렇게 위험한 전투에서 포위당해가지고 또 좋은 여계 연대장님이나 저희 우리 불란서 대대 좋은 지휘관들을 만나서 아직까지 살아 있게끔 된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오늘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 2사단은 주한미군 병력의 40%를 차지하는 주력사단으로 6개 이상의 기지에 14,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 프랑스에서 창설됐으며 6.25 전쟁 때 참전해 유엔군 가운데 최초로 평양에 입성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경례 9호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최고라는 의미의 Second to None으로 유명한 이 사단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에 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사단은 미한 양국의 기지 이전 합의에 따라 210 활용 여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하 부대를 내년까지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2사단 본부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올해 내내 계속되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최근 주춤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넘게 추가 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멀다고 미사일을 발사하던 북한이 왜 잠잠해진 것인지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한 달 넘게 조용합니다. 올 들어 북한이 한 달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숙명여대 김진무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쭉 봐도 핵하고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시켜 왔는데 최근에 금년 봄부터 미사일 발사 주기를 보면은 한 달 이상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그런 이번이 처음이죠.
북한은 지난 2월 10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14차례에 걸쳐 총 1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2월에 한 차례, 3월 두 차례, 4월 세 차례, 5월 세 차례, 6월 한 차례, 7월 두 차례, 8월 두 차례, 그리고 9월에 한 차례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두세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일 발사에서 다음 발사까지의 간격은 짧게는 7일, 길게는 29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달 이상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강력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반발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국에 대해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심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헌법보다 큰 무게를 갖습니다. 따라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1일기에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북한은 평양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을 뿐 도발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두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정치적 군사적 압박에 밀려 도발을 자제했을 가능성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한 9월 15일부터 한 달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계속된 기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거의 매일같이 군사적 옵션, 폭풍전야, 북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강력한 군사적 시위를 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9월 18일에 이어 23일 그리고 10월 10일에 최첨단 비완비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격시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대북 정치적 군사적 압박에 밀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김진무 교수는 말했습니다.
비완비 랜서가 그 전략폭격기죠. 원산 앞바다를 거쳐서 북한까지 올라갔던 어떤 그런 것이란 상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한테 네가 만약에 ICBM급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쏘든 간에 발사를 하게 되면은 나는 너한테 분명히 군사적 타격을 하겠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도발을 자제했을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하고 싶은가라고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북 간에 일단 대화 채널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화 채널이 차단되거나 대화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미국 채널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무시하고 계속하는 것도 너무 모험적이니까 일단은 그 채널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원래 그 북한이 뭐 이 장거리 미사일이니 핵개발 자체가 첫 번째는 대미 외교용이니까 외교를 무시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달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발을 자제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부적으로 노동당 창건일 같은 행사가 있는 데다 중국의 대북 압박 또 러시아의 개입 등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A combination of all of these things. The internal things going on inside North Korea, China's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이 11월 중순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10월 16일부터 미국과 한국은 연합 해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 항공모함 강습단을 대거 한반도 주변에 전개했습니다. 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도 참가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에 직결된 상황에서 도발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김진무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움직인다면은 평양사령부하고 우리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어떤 그 경호에 대해서 엄청나게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거고요. 그런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김정은의 상당히 압박으로 작용하고
물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올해 말 이전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we will get more missile tests. We may even get another nuclear test. I don't foresee.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관리는 16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한 연합 해상 훈련 기간 중 혹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기에 맞춰 북한이 태평양상에서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정치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제가 향후 어떤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월 1일 라스베가스 야외 공연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총격 사건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58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총격을 가했던 호텔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될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를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방수사국 FBI는 테러와의 연관된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라스베가스 사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와 경찰,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도왔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큰 도움을 줬던 일반 시민들이 많습니다. 조나단 스미스 씨는 적어도 30명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총알 두 발을 맞고 쓰러져 당시 비번이던 경찰관 톰 맥그레이스 씨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때까지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도왔습니다. 또 택시 운전사 존 지메네스 씨는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실어다 날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를 보호해준 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상당한 사람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타인을 살린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항상 희망을 발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악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폭력이 아니라 용기와 사랑, 보살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한 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목격자가 증언했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는 동안 경찰들은 앞장서서 사람들이 피해야 할 곳을 안내했고 부모와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As one eyewitness recounted this week, while everyone else was crouching, police officers were standing up as targets.
이어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이번 일로 인한 공포에 맞서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것이며 모두 같이 견뎌내고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